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0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이새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러니까 터키, 지금 트루키에죠. 트루키에 거의 중심부 쪽인데, 거기까지 갔어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거기 가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얻은 거죠. 예, 그들은 보통 이제 회당에서는 같은 이제 동족 유대인들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왔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하라.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을 이제 갖게 되는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갖고 이 사사를 통해서 이제 그 민족을 통치하게 했죠. 그런데 이제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들이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 그 틈을 타갖고 그러니까 사사들 필요할 때만 세워갖고 뭐 어떻게 이게 안 되겠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때 이제 선지자 노릇한 것이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에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을 구해?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왕 세워줬어요. 예. 그런데 진정한 왕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의 얘기입니다. 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폐하시고 그 다음 왕을 세울 것을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이제 이새라는 사람, 유다 지파의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아들들이 있으면은 내게로 데리고 와라.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래서 큰 아들부터 하나 둘 했는데 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귀걸이 장대하고 힘 있게 생겼고 잘 인도할 수 있게끔 생겼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내가 보는 것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다른 아들이 없냐? 아, 막내가 있는데 지금 바깥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데려오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사울이 왕노릇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갈등 관계가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패하셨는지 어떻게 다윗을 세우셨는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예. 사울이 이거 어떡하지?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결집을 해갖고 이 유대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서는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지? 그리고 숨기 바빴던 거예요. 예. 그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압도된 거죠. 네. 우리도 이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무엘이 정해줘야 되는데 예전부터 사무엘이 할 때 늘 뭐 그 사울 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없으면 한 일주일 동안은 기다리라 그랬던 것 같아요. 전에는 그랬었어요. 여기서 이제 분명히 그건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일 동안을 기다렸으니 예. 그래서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없으면 한 일주일은 기다리고 하는 것 같은데 정한 기한대로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다 흐트러져 버리고 안 되겠다. 내가 나라도 하나 옆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제사 드리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맡기셨는데 왕은 그냥 이 민족들을 다스리는 역할만 하고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는 일을 이 사울이 대신한 거죠. 아니 보통 일주일을 기다려 그래서 일주일 기다렸는데 안 오면 어떡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그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인데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군을 그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있는 거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네. 이 사울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러는데 나중에 드러난 거 보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렇죠? 예. 다른 경우에 예. 그 하나님께서 사울 보고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들을 쳐서 완전히 진멸하고 거기에서 있는 거 모든 것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가축들 가운데 오 이거는 하나님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흠이 없고 아주 충실한 양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죠. 예. 그때 사무엘이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당신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때 바울의 고백이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눈이 더 떤 거죠. 예.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상 13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다. 제일 어린 사람이에요. 이새의 아들 가운데. 예.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들이었죠. 이 사울은 기골이 장대한데 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앞에 예, 적장 골리앗이 서 있는데 이걸 딱 볼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우러 가지 못해요. 근데 어린 이 다윗이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죠. 예, 나가서 아니 내가 어떻게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죠.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 이 아이가 어떻게 그래서 자기 갑옷을 주고 투구를 주고 칼을 주고 예. 근데 그게 맞습니까? 예. 예, 아닙니다. 나는 내가 있던 것 물맷돌 다섯 개를 취하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라. 예. 그 엄청난 큰 칼과 창과 그것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진 건 들에서 그 짐승들 쫓을 때 썼던 돌멩이 물맷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싸우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갖고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중에 늘 전쟁에 나갈 때 예. 블레셋 사람들하고 또 싸울 때 뭐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울 때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아니 우리를 대적하는데 그럼 나가서 싸우는 게 당연하지. 그걸 뭐 물어봐. 아니요, 물어봤다는 거죠. 왕이 되고 나서도 또 아니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들어섰어.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저기 블레셋 사람들이 또 힘을 모아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왔을 때 한편 또 기도하는 거죠.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니 늘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도 기도하면서죠.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요. 예. 그리고 다윗이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내려오게 하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건데, 예. 아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내가 다음 왕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사울을 그냥 없애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를 해갖고, 아니 이 어린애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로 싸우면서 전쟁마다 다 승리하라니까 자기는 그렇지도 못했는데, 예,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이제는 죽여 없애버리려고까지 하는 거죠. 예, 다윗이 그걸 알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예. 사울은 계속해서 군사를 보내갖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해갖고 죽이를 거렸는데,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이 근처에 온 거를 알았어요. 예. 자기를 잡으려고요. 그러다가 어느 굴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그 정보를 알고, 그러니까 그 다윗의 군사들이 그 정보를 알고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기회입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다윗이, 그 저기 사울이 잠들어 있을 때 그 다윗의 부하들이 기회에서 지금 이 사울 왕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는데, 옷자락만 잘라갖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데 내 손으로 이뤄낼 수 없다. 옷자락만 잘라갖고 온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십시오. 네. 내가 왕을 죽일 그럴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네. 내가 왕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의사가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지. 그때 사울 왕이 고백하죠. 예, 내 말이 맞다. 예, 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겼지 자신의 그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예,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몰라요. 예. 사울 왕이 그렇게 끈질기게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자기가 이제 왕이 될 텐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해를 끼치고 죽이려 하고 땅을 빼앗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도망 다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가운데서도 블레셋 또 군대를 만들면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있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면 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몇십 번 했는지 몰라요. 네. 사무엘 상하에 보면 그 얘기가 다 나와요. 네. 그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 우리 시편 22편 1절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1절로부터 8절. 네. 같이 읽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그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았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호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정말 주님이 당했던 그 고난과 유사한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했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살아남아서 결국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우시죠. 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예.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왕이 되고 나서 이제는 그 군사들도 그 전쟁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 웬만한 전투 그냥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다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궁에 앉아서 있다가 엄청난 죄를 범했죠. 자기 부하의 예, 아내를 범하는 이 엄청난 일을. 그리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른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윗이 듣더니 아니 어떻게 그러한 자가 있느냐? 그런 자는 당장 처벌해야 되는데 나단이 당신입니다. 거기서 다시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리고 놀란 고백을 하죠. 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네. 우리가 뭐 다 읽어버릴 수 없지만 우리 시편 51편 10절 11절 읽어볼까요? 네. 시편 51편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원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의 수요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사드리려면 얼마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왕으로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닌 걸 알죠. 그렇지 않으면 드렸을 것인데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여기서 사울왕하고 갈라지는 거죠. 사울왕은 늘 제사 드리는 걸로 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엄청난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죠. 죄가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범했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예.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는 거죠. 예. 그래서 베드로나 또는 이 바울이나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윗의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다윗의 얘기를 하는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죠. 그의 후손 가운데 예. 하나님은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의 왕위를 영원히 어떻게 견고로 가겠습니까? 그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죠. 그렇죠? 예. 심지어는 그 바울의 이 고백까지도 인용을 하죠. 그 시편 16편 8편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 네. 시편 16편 8절로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편은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나의 주로 모신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오른편에 나의 주로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의 권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까지 있었던 거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거라고요. 네. 영원하신 분이신데 네.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저기 이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셨죠.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아니 다윗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는다고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고 생명의 길을 보신다고요?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다. 다윗이 오래전에 희미하게나마 그러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시기를 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 다윗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이죠. 분명히 끊겼어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대도 망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어집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 영원이에요. 네.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죠. 이 세상에 썩을 곳으로 영원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세상에 속한 곳으로 하늘의 곳을 물려받을 수가 없는 거죠. 흙으로 지은 거 흙으로 돌아간다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영원이죠?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예.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걸 이루시겠다는 거죠. 예.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나라. 영원한 나라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신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님 하면서 이야기를 전했다니까요. 네. 베드로가 성경을 얼마나 배웠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어부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구약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어난 거죠. 나중에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예. 가말리엘 문안세웠을 땐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예수, 이단의 괴수라고.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처럼 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죠. 내가 행하는 것도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아버지의 뜻대로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까지도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대로 했으니까.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 다 동일하게 겪으시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죠. 네.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아시죠? 네. 그런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에 그런 육체를 가진 사람도 많은데. 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그 길을 걷기를 원했던 거죠.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고요. 예,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거 아닌가 아시죠?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분명히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그 저주 가운데 보냅니까?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전부가 아니니까. 그건 잠깐이고 그리고 영원한 날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죠. 그래서 한쪽은 예수를 비방하고 다른 한쪽은 주여 주의 날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거 하나야.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죠.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는 우리에게 그 믿음과 소망이 있냐는 거죠. 바울이 바랐던 것, 아니 바울이 다윗이 바랐던 게 뭔지 우리 시편 27편 1절로부터 4절까지 읽고 우리 간증 듣고 마칩니다. 시편 27편 1절로부터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평생에 사모하는 것, 원하는 것,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기를 원했어요.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편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아들에게 맡겨주셨죠. 그 아들에게 지은 성전. 엄청난 성전을 줬는데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려고 하는 성전이 어떤 건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삶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무엇인지. 바울이 여기에 눈이 열리니까 네. 주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그 모든 환난, 핍박 그걸 무릅쓰고 세우려 했던 것 네. 주의 전으로 주의 몸으로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죠. 이걸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성전 예수님이 바로 이 고백을 하셨죠. 이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로부터 26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을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로 주님의 거처 되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 주님께서 친히 세우기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예, 바울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이때 오셔서 그 모든 희생을 치르시면서 이루고자 하신 것. 우리에게도 그 믿음과 소망으로 그 마음이 있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께 함께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조선 입사 간증 마지막 나팔 순간에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해드리니 이 간증을 듣고 마치도록 합니다. 네.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해드리니 주일 말씀을 통하여 희년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난 50년째 해에는 종되었던 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상관없이 모두 자유하여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기쁜 날이었다. 나팔을 불면서 이 기쁜 날을 기념하였을 것 같았는데 목사님께서 유대인들도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아니, 율법으로 예수님까지 정죄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지 궁금해서 좀 찾아보고 싶어졌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나름 철저히 지켰지만 7년의 마지막 해인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것도 잘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 6년째 해에 하나님께서 충분한 수확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7년째에는 자연적으로 자란 것을 누구나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다가도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50년째인 희년은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종을 해방시켜주는 제도인데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자기 재물과 소유를 이렇게 포기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 같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거리가 있는 문제는 요즘 시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마지막 나팔이 불면서 죽은 자들을 깨우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루시고 말씀하셨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날이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완전한 구원의 날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이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날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 이 땅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살 수 있다. 사실 이 땅에서의 큰 성공은 너무나도 우리 눈에 크게 보여서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모습을 내 주위에서도 보았다. 그렇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복받은 인생인 것을 다시 알게 된다. 주일날 들은 진 집사님의 간증처럼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처럼 보였을까. 우리 아버지도 주일날만 교회 가면 되는데 교회를 자주 가는 어머니와 나를 좋게 봐주시지 않으셨다. 믿지 않던 시절에 진 집사님도 그랬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고 또 영원한 나라가 실제가 되면 모든 것이 바뀐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더욱 바뀐다.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의 반응으로, 사랑의 반응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기쁨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이 간증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보고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본다. 세상에서는 실력이 처지거나 때로는 병들거나 나이 들면 더 힘있고 젊은 사람들에게 밀려나기도 한다. 나도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음에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쓸만하다고 주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알게 하신다.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참여시켜 주시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알게 하신다.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바랬던 가장 기쁜 날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병들고 약한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세워줄 때 오직 감사함으로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그날이 있기에, 그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은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할렐루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신다. 아멘.
네,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모두가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 네. 이 일이 실제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이렇게까지 믿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드디어 그게 보이는 거죠. 눈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 그러니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예. 너무나 당연하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는 옛것 붙잡고죠. 옛 그냥 율법에 묶여갖고.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드디어 새 부대가 무엇인지, 새 술이 무엇인지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희년 안 지켜줬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돈을 빌려주고 뭔가 해주는데 못 갚아? 그럼 빚을 어떻게든지 갚아야지. 예. 종 노릇이라도 하면서. 그런데 7년이 되면 그냥 놔둬야, 다 풀어줘야 돼? 왜? 내가 손해보는데죠. 그렇죠? 예. 될 수가 없어요. 땅도 그냥 쉬게 해요? 1년을 그냥 묵히라고요? 1년을 농사지면 소출이 얼마나 되는데. 그렇다고 묵혀두면 또 땅이 그냥 온갖 잡초들이 다 우거져갖고 이거 어떻게 또 하라고.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는 것 같은데. 예, 희년 얘기하면은 입이 열어지는 거지, 입이 다무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년 정도가 아니라 이런 안식년이 7번 지나서 희년? 그럼 어떻게 됩니까? 7번 지나서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쉬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해가 50년이에요? 그때도 쉬어야 돼요. 그러면 2년 동안을 쉬어야 돼요. 2년 땅을 경작하지 못하고 그냥 묵혀두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같은 동족 히브리 그 종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종, 그러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종으로 많이 부렸는데 그들도 다 그냥 자유케 내보내야 돼요? 될 수가 없었어요. 예. 지켜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전했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 묶인 데서 자유케 하신 거죠. 포로된 자 자유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함을, 눌린 자 자유하게. 예수님께서 뭐 병자들 고쳐주시고 이 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죄와 이 세상과 죽음의 권세에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게 진정한 희년이라는 거죠. 죄가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다고요. 희년이 돼도 그 죄의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희년의 나팔인 거죠. 양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보는데 그 마지막 나팔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죄와 이 죽음의 권세, 이 세상 권세에 묶여서 평생에 묶여 종로로 타는 자들 모두를 자유케 하시는데 이 우주적 희년이 선포되면서 그 안식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 된 거예요. 정말 우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 영광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마음을 갖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 안에 세워져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기쁨이 되시기죠. 이 놀라운 해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